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의 최초의 설교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 지난주에는 이 어찌된 일인가 라는 제목으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은 알았다. David knew it 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타주로 이사를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꼭 물어보는 말 중에 하나가 그곳에 좋은 교회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늘 그럽니다. 방문하는 교회에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에 얼마나 예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지 들어보라고 충고합니다. 예수라는 말이나 글자는 가급적 적게 하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라고 가르치는 교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도 예수라는 글자나 말을 많이 들어서 사람들이 식상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설교자가 설교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요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요리 맛있게 먹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설교자가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쪽을 더 보아야 하는데 사람들을 더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교 중에 예수라는 말이나 글자는 줄이고 또 가급적 설교 냄새가 안 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불과 15절 수밖에 안 되는 본문 안에 예수라는 말씀이 무려 30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주 그리스도라는 말씀까지 다 합치면 30번이 됩니다. 성령님이 오신 주 목적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오시면 나에 관하여 증언할 것이요. 성령 충만한 설교자는 예수님을 설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령 충만한 설교자는 예수님을 설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좋은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설교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은 모두가 성전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각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온 직후입니다. 예수님 시절에 예수라는 이름은 대단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오늘 베드로는 그냥 예수라 하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구별지어서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굵은 중심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원래 경멸조로 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도 나사렛을 경멸조로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빌립이 달려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했을 때에 나다나엘은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처럼 나사렛 예수는 경멸받은 이름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의 머리맡 위에 달아놓았던 죄패도 나사렛 예수라고 새겨 넣었더랬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낄낄 웃어댔습니다. 이런 나사렛 예수로부터 오늘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신 분은 하느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폭소를 자아냈는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메시아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더랬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밝히 말하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어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는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습니다. 로봇은 한 가지 마음뿐이겠죠. 마음이라기보다는 어떤 기능이겠죠. 한 가지 기능밖에 없습니다. 요즘 많은 일을 로봇이 한다고 우리 다 듣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람이 집어넣어준 데이터에 의한 것이지 로봇 스스로가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쪽과 나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악한 쪽으로 더 기울어질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두 기능이라고 할까요? 마음을 가진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그래도 좋은 쪽을 선택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쪽을 선택해서 행복하게 될 인간들을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증인들이죠. 우리가 바로 좋은 쪽을 선택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패러다이스, 낙원 아닙니까? 또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선택하신 자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당신께서도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기뻐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쁜 쪽 좋은 쪽 상당히 위험 부담을 하시면서도 인간에게만은 이 두 기능을 다 한마음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선택한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나를 좀 붙들어 주지 않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말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신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 사과나무도 있고 오렌지 나무도 있게 하신 후에 사과나무를 사과를 따먹을지 오렌지를 따먹을지는 전적으로 인간들의 자유의지에 맡겨버리셨습니다. 아 그런데 사과를 따먹고 배탈이 났다고 그 배탈난 책임 추궁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 과일 따먹은 자신에게 돌려야죠.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책임 추궁을 하나님께 돌리는지 말합니다.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사과는 지가 따먹고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쪽 안 좋은 쪽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는 인간들의 자유의지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것을 작동시킨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인간의 결국은 악한 쪽으로 더 기울어질 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 많고 많은 지진에 깔리고 깔리다시피 한 수많은 과일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그 많은 과일들 옆으로 다 채쳐놓고 중앙에 있는 지극히 적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고 결국은 따먹어버리고 말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결국 가면 갈수록 인간이 점점 악한 쪽을 더 기울어질 것이라는 걸 아셨는데 악한 쪽을 선택하는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빌라도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소리에 압도당한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그들 손에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그들 손에 내준 것은 빌라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지만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빌라도가 주님의 목숨을 그들에게 내어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들의 책임이 면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쪽을 선택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악한 쪽 마음을 선택한 것이니 그 선택한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책임은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내려진 준엄한 선고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의 음성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했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그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들리는 어감이랄까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지요. 이 말을 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지극히 성령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통틀어서 이때의 사도 베드로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날 내려 보내주셔서 직접 체험하는 그런 경험까지 했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이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베드로 지 마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 긍휼과 연민과 불쌍히 보는 마음, 인자하심 이런 걸로 가득한 영입니다. 심지어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 말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이 말이고 예수의 영이 충만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 불쌍히 보고 긍휼히 보고 연민으로 보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복합이 된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거칠고 충동적인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자,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했을 때 우리 베드로의 얼굴과 베드로의 표정과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어쩌면 눈물이 글썽글썽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 동족 앞을 그들을 향하여 그 말을 해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내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밧줄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이라고 하는 밧줄이 그를 예수님을 꽁꽁 매어 둘 수가 없었다. 어떤 거인이 말이죠. 난장의 나라에 갔더니 난장이들이 밧줄을 가져와서 이 거인을 꽁꽁꽁꽁 묶습니다. 밧줄이라고 하지만 거인이 보기에는 불탄 삼뱃줄과 같이 힘없는 것들인데 그들에게는 밧줄이에요. 그걸 갖다 꽁꽁꽁 묶었는데 거인이 그냥 몸 한번 꿈틀해도 두루 다 풀어져 버린 것은 거인의 힘이었죠. 오늘 예수님은 왜 사망은 예수님을 잡아 매둘 수가 없었습니까? 거인의 경우는 거인이 가지고 있는 그 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달라요. 25절을 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다윗 왜 예수님의 사망은 매어둘 수가 없었느냐? 이제 25절부터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를 향하여 메시아 되신 그분을 향하여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바로 다윗에게 해주신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단 말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성령은 주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다윗에게 오셔서 다윗을 만나주시고 다윗을 감동시키시고 다윗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또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미리 본 거로 훗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았다. 그것이나 이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미리 보았다는 말씀도 맞지만은 어쨌든 영이 오셔서 주님의 영이 다윗을 만나주신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고 예수님은 다윗으로부터 1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을 만나 주실 수가 있느냐 좀 궁금해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몇 년으로 보냐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 세상에 사신 것은 육체 안에 사신 것은 33년간 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의 기간이 33년으로만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33년 그 이전에도 쭉 살아계셨고 33년은 육체 안에서 사시고 다시 그 이후에는 또 영으로 쭉 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특별히 선지서에 많은 문제가 이해가 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이란 말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말이죠. 구약성경에만 봐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라든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등장하시는 것을 곳곳에서 우리가 봅니다.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담당했던 장관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후에 혼자 수레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책을 꺼내서 읽은 책이 이사야서였습니다. 이사야서를 쭉 읽는데 이 장관이 도무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 그라는 분이 누구냐 이걸 풀지 못해서 끙끙 앓았습니다. 그때 그 내시가 읽은 글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내시가 끙끙 앓았던 것이 이겁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그가 누구냐 말이죠. 이거를 쓴 이사야냐 아니면 타인이냐. 그때 마침 빌립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달려와서 이사야가 쓰고 있는 그라고 하는 이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풀어 설명해 주었더니 이제야 다 궁금증이 풀린 이 내시가 너무나 기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그 역할을 베드로가 해주는 거예요. 빌립의 역할을 베드로가 해줍니다. 다윗의 시를 가지고 똑같이 아까는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빌립이 풀어준 것처럼 오늘은 다윗의 시를 가지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를 썼거든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기서 그라는 분이 또 누구냐? 답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이것을 풀어줍니다. 베드로는 또 상식의 호소함으로 이 문제를, 이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베드로가 상식에 먼저 호소했죠. 오전 9시부터 술 퍼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랬죠. 때는 지금은 제3시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상식에 호소했어요. 오늘도 상식에 호소해요. 상식은 이것입니다. 다윗 죽었지 않냐. 다윗은 이미 죽어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걸었었지만 내 육신은 희생음을 당하지 아니하며 나는 이렇게 쭉 말하고 있지만 다윗은 이미 죽어서 우리 가운데 그 묘가 있지 않냐.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보면 중앙에 다윗의 묘도 있습니다. 또 상식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 다윗은 이미 죽어서 우리 가운데 묘까지 있으니 이 말씀이 다윗 자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에 다 아멘하죠. 상식이니까. 그러면서 풀어주신 것이 빌립이 그랬듯이 다윗 오늘 빌라도 이 베드로도 다윗이 말하는 그라는 분, 그가 하는 이 모든 그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또 풀어서 들려주었습니다. 좀 쉽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주님께서 영어로 다윗을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영어로 주님께서 다윗을 찾아가 주셔서 이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찾아가 주신 우리 주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너는 죽으나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망의 길이 아니요 생명의 길이다. 그러므로 내 육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영어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또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영어로 In Spirit 다윗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때 예수님 나이가 30살 조금 넘었어요. 유대인들이 발칵 일어났죠. 네가 나이가 50도 아직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냐 하면서 대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점잖게 이 정도로 끝나고 있지 사실 그 뒤에 한 말 많아요. 그 뒤에 한 말 제 다 들었어요. 저놈의 새끼 이런 말도 나오고요.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별 소리가 다 나왔는데 성경이니까 다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새파란 30대 청년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여 너느니라라라라 그러니까 미친놈 소리가 나오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저놈 죽여라. 그래서 사실 돌 다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다윗이 또 예수님이 들려주시면서요. 특별히 거기서 뽑은 말씀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었어요. 다윗이 말이죠. 주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시편에 기록을 했거든요. 다윗이 주님께서 내 주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인 메시아 되시는 아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1000년 뒤에 태어나실 것을 때는 몰랐지만 다윗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미리 받았거든요. 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영원한 위에 오르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다윗은 알았다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의 새카만 어느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알았고 그 메시아는 자손이 아니, 단순히 후손이 아니다. 내 손자, 손자가 아니다. 그분은 나의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나의 주님 하고 머리 숙인 거예요. 바로 자기의 주인인 메시아이신 비록 자손으로 오시지만 자기의 주님인 그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다윗은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인데도 자손으로 왔다고 인정 안 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다윗은 자기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미리 벌써 다 기록해 두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러신 겁니다. 다윗이 자기 자손으로 온 메시아를 향해서 자기 주님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자기 자손 보고 주님이라고 그럴 수 있지? 제가 본 데는요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틀림없이 웃으셨어요.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말씀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았던 33년으로 생각하면 이런 모든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33년 그 이전에도 쭉 살아오셨고 33년 그 후에도 쭉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철저하게 이런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보이고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예요. 무서울 정도. 예수님은 당신 자신도 그러셨죠. 부활하신 후에. 우리 같으면 그냥 자신을 내보이면서 봐라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성경 말씀을 또 쭉 풀어주시고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 닮았어. 예수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바울도 그러고 전부 다가 성경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입증하고 증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아셨어요. 사도들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쥐고 있는 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만약에 가장 높은 권위인 이 권위가 이 오토리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죽으나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truth.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아까 우리 그 이스라엘 우리 형제들이 그 성경 두루마리 통을 들고 춤을 추고 빙글빙글 돌아갔죠. 그 사람은 꼭 그래요. 무슨 절기든지 가보면 꼭 성경 두루마리를 들고는 춤을 춰요. 꼭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심지어는 입을 맞추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꼭 미신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왜 그 저기다 입을 맞추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줄을 생각할 사람이 있을 줄을 미리 알았던지 그 밑에다 저한테 글을 하나 보내왔어요. 이 성경은 그 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 스크롤, 이 두루마리 성경은 조상 대대로 손으로 쓴 것이다. 그 다 손으로 쓴 거예요. 양피지에. 저도 봤어요. 손으로 다 쓴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킵하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 조상들과 지금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우리 형제들이 목숨을 바쳤다. 그래서 자기들은 생명처럼 귀해서 그래서 입까지 맞춘다는 거야. 미신 아닙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세요? 또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쭉 전개해 보였는데 끝에 가서 조금만 간증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이거 짧은 한마디지만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증인이란 말씀이 위트니스란 말씀이 사실은 그 뿌리로 캐범 마트 순결한 말과 동일한 언어예요. 내가 증인이요 이 말은 목숨 겁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 제자들이 다 목숨을 순교했죠. 오늘 말한 대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가 어떤 예수야? 나사렛 예수. 낄낄낄낄 웃었던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높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거짓 증인들, 위증죄로 걸려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정이나 하늘 법정에서 제일 무서운 게 위증죄입니다. 그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 예수를, 이 나사렛 예수를, 여러분 너희들끼리 웃었던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높이신지라.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런 후에 베드로는 최후로 꼭 법정에서 판사가 최후 선고를 내리듯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또 너희가 라고 하죠. 이 말이 절대로 정죄하고 단순히 정죄하는 음성은 아니었다는 것을 또 상기시켜 드립니다. 예수의 영으로, 눈물이 글썽글썽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어쩌면 베드로 역시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너희가 이 예수를 죽였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는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 당시에 주는, 이 큐리오스란 말은 황제에게나 붙일 수 있었던 칭호였습니다. 로마 황제 있죠. 그 사람들을, 그 로마 황제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시여해주는 provide, 공급해주는 분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큐리오스, 주여 그랬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큐리아스, 주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또 한 분이 필요한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너희들이 낄낄 웃었던 그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손으로 못 박아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를 이 땅에서도 필요한 교회의 주여, 저 땅에서도 필요한 메시아요 하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에 찔림을 받고 부들부들 떨게 되었던지는 다음 설교에서 우리 계속 들어보도록 하십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던가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모두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기분 좋죠. 다 기분 좋아요. 하다못해 고목나무 앞에 가서 절을 한번 하고 나와도 기분 좋죠. 바위 앞에 가서 절 몇 번 하고 나와보십시오.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은 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종교성이 있어서 어디 가서 뭔가를 이렇게 절하고 나오면 뭔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 예배도 그것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베드로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였다라고 한단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 하면서 네가 죽였다, 네가 죽였다, 네가 죽였다 한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은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다 알기가 힘들지만 깊은 뜻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인간의 악한 마음으로 그를 죽인 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죄는 죄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몫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신비 중에 신비가 있습니다. 네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이 말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 더 이상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은 네가 죽였다는 말씀을 안 하신다는 사실. 거꾸로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죽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골고다에 올라간 사람 얼마 안 돼요. 지금 오순절입니다. 6월절에 일어난 그 일을 50일 전의 사건이에요. 그때 골고다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못 박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얼마 안 돼요. 이 사람도 또다시 이 오순절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골고다에 올라가서 예수님 죽이는 현장에 있었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네가 죽였다는 말은 네 많은 죄가 그를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아멘. 제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말씀은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자꾸 우기면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네가 죽였다, 네가 예수를 죽였다 하십니다. 심지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서까지도 이 세상 떠날 때까지도 내가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은 네가 죽였다, 네가 죽였다 계속 들려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통하여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living word,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 아래 가서도 계속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네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 다시는 그 음성 그 말씀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good news,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예수를 죽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네가 죽였다. 네가 예수를 죽였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나의 많은 죄가 예수를 죽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많은 죄 말끔하게 없어져 주시고 종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씻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 보시죠.